저에게는 딸 둘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제 딸아이들과 보드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쉬운 보드게임을 할 때는 편을 나누지 않고 하지만 아무래도 둘째 나이가 좀 어려서 둘째가 하기에 어려운 보드게임을 하게 될 때는 둘째를 깍두기로 놓고 이게 편을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둘째에게 누구 편을 할 거냐고 묻게 되면 주로 아빠 편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생각을 할 때 아빠 편이 되어야지 게임에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막상 게임이 시작이 되고 제가 조금 불리한 상황으로 게임이 진행이 되게 되면 둘째는 갑자기 언니 편을 하겠다고 언니한테 쫙 달라붙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또 이 게임이라는 게 항상 업다운이 있지 않습니까? 언니가 또 불리한 상황으로 게임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는 아빠 편을 하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쫙 달라붙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이 한 게임 안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요. 그러면 첫째는 참다 못해서 간에 붙었다가 쓸개 붙었다가 하지 말라고 제 아이에게 핀잔을 줍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아빠가 간이니 쓸개니 라고 묻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한 번 맺어진 약속은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 이러한 경우에는 비난을 받거나 지켜지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별히 이 약속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서명을 하고 체결이 된 법적인 약속인 경우에는 반드시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서명까지 하게 된 그 약속을 함부로 무효화시키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게 되는 언약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게 되는 언약은 언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서명을 하고 또 날인을 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폐기되거나 수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격과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됩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할 수 없는 언약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왔던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율법의 여러 가지 조항들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무효화시킨다고까지는 주장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율법은 언약에 덧붙여진 것이라는 말을 하고 다녔을 겁니다. 이들은 특히 아브라함의 언약이 미처 담아내지 못했던 하나님의 윤리적인 요구를 담아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새롭게 개정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 이들의 이러한 주장은 언약이 무엇인지 언약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약의 성격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의 관례에 따라서 행해졌던 언약을 예로 들어서 이 사실을 설명하게 됩니다.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바울이 15절에서 사용하는 언약이라는 단어는 때에 따라서 유언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했는데요. 사실 언약으로 번역을 하거나 유언으로 번역을 하거나 한번 정해진 언약과 유언은 아무도 폐하거나 더할 수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어떤 사람이 적법한 방법으로 유언을 작성해 놓고 죽게 되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화시키거나 거기다가 다른 조항을 붙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유언을 작성할 때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달라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한 번 정해진 유언은 수정될 수 없었고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 당시의 관행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체결되는 언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 누군가와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되면 그 계약은 이제 정해진 계약이 되어서 한쪽이 일반적으로 그 계약을 무효화시키거나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다른 조항을 추가적으로 붙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언 그리고 언약 이 둘의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바울이 이러한 점을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6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고 또 너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아담으로 인해서 상실되었던 복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구원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차례 여러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하신 약속들을 보게 되면 표현은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네 자손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 그리고 네 자손으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던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이 약속은 인류가 잃어버렸던 복을 회복하게 되는 구원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중요한 약속을 받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같은 내용의 약속들을 여러 번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점점 설득하시고 설복하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마침내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도 아브라함 때문에 너무나 주눅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듯이 우리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그 받은 복을 우리도 받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설득해 가셨는데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와 염소와 같은 몇 가지 짐승들을 가져오라고 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은 이 짐승들을 가져와서 반으로 쪼갠 뒤에 서로 마주 보이게 놓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짐승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실 때 자신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 하던 방식대로 짐승들을 반으로 쪼갠 뒤에 서로 마주 보이게 놓고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방식은 오늘날에는 참 원시적인 방식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브라함 당시에는 개혁을 체결할 때 사용하던 일방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의 사람들은 계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반으로 토막을 내고 그 토막낸 짐승 사이를 걸었는데요. 이것은 내가 방금 하겠다고 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토막난 짐승처럼 쪼개져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맹세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어떤 계약서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는 행위와 같았던 것인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 언약이 체결이 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짐승을 준비하라고 하셨을 때 자신과 언약을 체결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심히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자신도 자신이 토막낸 이 짐승들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 두려움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었을 때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언약을 체결하시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때 아브라함에게 짐승들 사이를 걸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홀로 그 짐승들 사이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때 아브라함에게 짐승들 사이를 걸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던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행위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홀로 그 쪼개진 짐승들 사이를 걸으셨던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약속은 내 죽음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지킬 약속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쪼개진 짐승들 사이를 홀로 지나가셨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실제로 일어나게 될 한 죽음을 예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바로 아브라함의 한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약속들을 해오실 때마다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약속의 한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약속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게 될 때는 언약이 맺어질 때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 때 그랬던 것처럼 해가 떨어지고 세상에는 큰 어둠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시게 되었고, 이사야서 53장은 이때 예수님이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쪼개지고 끊어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폐하거나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은 하나님이 자신의 죽음을 걸고 체결하셨던 언약이고, 아브라함의 한 자손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성취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이 복된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처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린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짐승들 사이를 지나가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 약속으로 말미암는 유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이 자신의 죽음을 걸고 확정하신 언약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패하거나 더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었는데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율법이라도 그보다 430년 전에 미리 확정된 그 언약을 폐기하지도 헛되게 할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더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율법이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 율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라를 번역한 말인데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이라고 말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토라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토라, 즉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큰 자부심이었고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에스라가 주도하는 율법 공부를 통해서 자신들이 영원히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율법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회당을 지었고 그 회당에서 율법을 배우고 또 가르쳤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주변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디아스포라를 경험하게 되면서도 그들의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토라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율법을 사랑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율법을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외우고 공부하는 이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인데요.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바울도 할 때는 바리새인으로서 그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는데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율법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로소 율법의 목적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의 유대인으로서 여전히 율법을 사랑하기는 했지만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도 없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게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언약을 맺으시고 430년 후에 율법을 그들에게 또 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식이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얻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주신 것은 언약이 예고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고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해도 여전히 사람이 의롭게 되고 아담이 잃어버린 복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라는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은혜의 방식이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고 언약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의 율법을 잘 보면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제사법도 있었는데요. 이 제사법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교사 역할을 우리에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언약과 약속의 방식이 아니고는 절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를 통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깨닫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18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면서 유업은 율법이 아니라 약속으로 받는 것이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받은 선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18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요. 비록 복이라는 단어가 유업이라는 단어로 바뀌었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약속으로 말미암아로 바뀌었을 뿐이지 결국 아브라함이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저 받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18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은혜로 거저 주셨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뉘앙스가 잘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은혜로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그 방식으로 주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거저 주시는 이 은혜의 방식은 아브라함 때나 모세 때나 그리고 바울 때나 그리고 우리 때나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방식대로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의 복을 거저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결코 우리에게 복을 받기 위해 무언가 더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무언가 더할 것을 촉구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해야만 된다라는 강박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자꾸 신앙생활이 어떤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일로 느껴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은 사라지게 되고 내가 하지 않은 그 일들 때문에 이러다가 혹시 벌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게 된다면 갈라디아 교인들 정도는 아니더라도 혹시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율법주의의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특히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한 채 인격적으로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이어가시는 분들의 경우에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의 함정입니다. 이런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지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대표적인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쁨의 상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율법주의 함정에 한번 빠지게 되면 신앙생활이 자꾸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일이 되고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벌 받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율법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3장 1절로 돌아가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다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을 다시 고정할 때 율법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이 주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그리스도가 보내주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약속의 자손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아담이 잃어버린 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린 것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다시 생명력이 회복이 되는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시작이 되었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은혜로 거저주시는 아브라함의 복을, 그 복된 구원을 마음껏 다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예수님을 믿고 기쁨 속에서 신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 속에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신앙이 자꾸 무엇을 해야 되는 그런 미션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보내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그분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성취된 언약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방식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